오늘 아침 꼭 알아야 할 뉴스 딱 정리해드립니다. 매일 아침 6시 5분 SBS 러브 FM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헤이 빅토리, 오늘 뉴스 키워드 알려줘. 자, 월요일 아침 헤이 빅토리 시작합니다. 김빅토리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헤이 빅토리 김빅토리 아나운서입니다.
자, 뉴스 키워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여의도 정가를 강타했죠. 더불어민주당의 2년 전 2021년 전당대회 때 동봉투가 오갔다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도 있고요. 또한 아까 말씀해 주신 기시다 일본 총리를 향한 폭발물 투척 사건까지 오늘 고디부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금 문자메시지로 김희종님이 9년 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살펴보죠. 세월호 9주기 기억식.
예, 어제 4월 16일 세월호 9주기였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추모 행사가 열렸는데요. 일단 목포신앙의 세월호 선체가 있죠. 그 녹슨 선체 앞에서 기억식이 열렸는데 참석자들 위로를 전하고 추모사를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천개의 바람, 이 음악이 흘러나오자 많이들 울고 또 가슴 아파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또 경기 안산에서도 기억식이 열렸어요. 여기에는 참사 유족들을 비롯해서 정치권 인사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참석을 했습니다. 여야 모두가 추모 메시지를 각각 냈는데요.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지만 약간의 온도차가 있었다는 평도 있습니다. 네. 여당인 국민의힘은 사회 전반의 안전을 점검하고 미비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며 국민의 경각심을 당부했는데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이후에 각자 도생 사회로 회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또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약간 합치되지 않는 이런 입장은 여전히 보이고 있었고요.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공식 입장을 별도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8주기 때 SNS에 추모 글을 올렸었기 때문에 이번에 기자들이 취재진이 용산 청사에서 대통령실에 관련한 문의를 좀 했는데, 관계자는 오늘 세 곳에서 이뤄진 행사에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참석을 했다, 이걸로 정부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자는 의미로 국민 안전의 날로 제정된 날이거든요.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9년 전 그리고 지금의 2023년 얼마나 달라졌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면서 안전에 더 한 발 가까워졌는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9년이 됐군요. 2014년 4월 16일 그날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목소리, 이 참사의 어떤 진실을 규명하고 또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예.
무엇보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여기에 뭐 더 다른 토를 달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건축왕 전세 사기, 두 번째 극단적 선택.
네, 두 번째 소식은요. 전세 사기로 인한 안타까운 극단적 선택이 예. 지난 금요일에 또 있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인천. 또 있었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있었다는 것. 이게 불과 2월에, 지난 2월에 미추홀구에서 같은 피의자로 인한
그렇죠.
사망사고가 있었거든요. 26살, 이번에도 젊은 청년입니다. 보증금이 9천만 원인데요. 전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걸로 파악이 됐고요. 지금 이웃에 따르면 경매금 배당을 신청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청년이 최우선 변제금밖에 못 받는다는 걸 알게 됐고 그게 9천만 원 중에 3,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결국에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는 최우선 변제금이 그렇게밖에 설정이 안 되는 거고 9천만 원 중에서 3,400만 원이면 5,600만 원. 20대 청년에게는 5,600만 원 너무나 큰
돈이죠.
짐이죠.
예.
인천 건축왕의 피해자로 알려졌습니다. 인천 건축왕, 인천과 경기 등의 아파트 빌라 2,700채를 소유했고요. 161가구의 전세 보증금 125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관련한 피해 대책 위원회도 꾸려져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만요. 전세 사기가 3,000가구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2월에도 30대 남성이 보증금 7천만 원으로 인해서 더는 버티기 힘들다, 정부 대책이 실망스럽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거든요. 예. 저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전세 관련한 저집방 막 구하고 하면서 알아보고 있는데 이런 피해 사례들이 있고 그로 인해서 저의 또래 주변인들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마음 아픈 것 같고요. 어떤 식으로든 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언론에서 뭐 건축왕, 빌라왕 이렇게 얘기하는데 왕들 아니에요. 범죄자입니다. 범죄자이기 예. 때문에 지금 워낙에 많은 피해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선택들 미리미리 좀 챙길 수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자, 다음 키워드 보죠. 신림동 모텔촌.
신림동 모텔촌에서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주선한 범죄자들이 적발됐습니다. 모두 10명이나 됩니다. 업주가 10명이고요. 모텔 업주가 13명이나 됩니다. 모텔 업주가 있다는 것은 모텔 역시도 숙박업 대신에 성매매 장소를 알선해줬다는 건데요. 좀 상황을 보면 네. 신림동 유흥가에 모텔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방을 잡아놓고 성매수자가 방값이랑 성매수금을 입금하면 어디 몇 호로 가세요라고 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해주는 혐의입니다. 네. 사실 이런 유의 형태의 성매매가 신종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되게 오랫동안 있었던 건데 그래요. 우리는 아직도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업소들 대부분이 불법에 가담해서 경찰 신고에 소극적이었다며 오랜 기간 성매매 영업을 지속해온 걸로 파악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성매매 특별법이 2004년에 있었고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란 말이죠.
그렇죠.
20년 동안 너무나 많은 변종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 기사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모태촌 성매매가 뭐 10년 전에도 있었고 5년 전에도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닌데 정말 뿌리를 뽑을 생각이 있는 걸까? 뭐 이런 근본적인 물음표가 생기는 지점입니다.
이번 뉴스는 뭐 신림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전국적으로
맞습니다. 뭐 모텔촌, 오피스텔 등등
이런 곳들 많죠.
예, 예. 문제가 많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중국. 중국발 황사 표현에 불쾌감.
지난주에 키워드라고 하면 황사였어요. 진짜 막 눈 따갑고 코 막히고 기침 나고 저도 헤이빅토리에서 두 번이나
그렇습니다.
황사 예. 때문에 소식 전해드렸는데 우리가 중국발 황사라는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중국이 이 표현에 대해서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기관지 영자신문이죠. 글로벌타임스가 중국 중앙기상대 입장을 적은 건데요. 올해 가장 강력한 두 차례 황사가 수도 베이징으로부터 600km 이상 떨어진 몽골에서 발생했다. 그러니까 황사의 발원지가 중국이 아니라 몽골이고 중국도 피해자다. 이런 주장을 실은 건데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나가는 길이다. 이 얘기인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좀 살펴보니까 올해 베이징에 사실 6번이나 황사가 있었어요. 전체로 보면 9번 중국에 있었는데 이 매체들은 몽골에서 발생한 그 두 차례의 황사만 언급했고 뭐 신장이나 내몽고에서 발생한 황사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만 이렇게 쓴 게 아니고요. 일본도 그렇고요. 영국 BBC 방송 역시도 황사, 중국에서 한국으로 고통을 주는 모래바람 뭐 이런 기사도 썼거든요.
예.
참 뭐 이렇게 설명까지 되고 있는데 중국에서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다는 것 참 뭐 할 만하한 예.
아니 자연 환경이라는 게 뭐 거기에 사막이 있고 모래가 많이 일어난다라는 게 있는데도 중국에서는 그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국정상 이게 뭐 모래가 국적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에서 출발되는 모래 많이 보고 있고
예.
뭐 베이징에서는 이제 막 삽으로 모래 푸는 그 영상이 또 화제가 되기도
맞아요.
했잖아요.
예. 예. 약간 원산지 논란이 황사에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문자 메시지 8334 끝번호 쓰시는
와우.
분이 우리 김빅토리아노 아나운서를 주말에 결혼식장에서 봤어요. 식 끝나고 헤이 빅토리 팬이라고 인사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끝났는데 갑자기 찾아오셔서 어떤 일이시지 했는데 제 고뉴브를 엄청 매일 들으시는 그런 예, 예. 팬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아유, 고맙습니다.
저 명함도 교환하고 많은 이야기도 했습니다. 아우 감사하더라고 너무 신기했어요. 네.
예. 아유 빅토가 조금 더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이런 좋은 소식들 많이 물고 온 거예요.
아우 결혼식에서 뵐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감사했습니다. 예.
실제로 보니까 더 멋있게 생겼고 목소리도 좋았다고 하객들의 칭찬이 잦아있다네요. 예. 자 오늘 마지막 키워드 볼게요. 블랙핑크 코첼라 헤드라이너.
네, 제가 결혼식에서 하객들을 울린 것보다 훨씬 더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K-POP 걸그룹 블랙핑크가요, 미국 최대 음악 축제라고 할 수 있죠. 코첼라 페스티벌에 참석한 건데요.
네.
그것도 헤드라이너, 마지막 그러니까 정말 하이라이트로서 그렇죠. 출연을 하게 된 겁니다.
예.
메인입니다. 이 코첼라 페스티벌이 매년 30만 명이 찾아오고 하루에 12만 명 넘게 찾아오는 대형 규모. 세계적으로도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그런 네. 음악 축제인데요. 코첼라의 블랙핑크가 무대에 선 것. 뭐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네. 2019년에도 섰었는데 그때는 메인 스테이지가 아니라 사하라라고 하는 서브 스테이지에서 무대를 꾸몄는데 4년 만에 메인 스테이지. 헤드라이너 정말 네. 대단합니다.
뭐 전 세계 최고의 뮤지션이다 이런 인증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멤버 로제는 꿈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라고 벅찬 소감을 남겼고요. 제니 역시도 사하라에서 메인 스테이지로 오게 돼서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헤드라이너로 선 아티스트들 라디오헤드, 뭐 콜드플레이, 비오크 뭐 이런 가수들이고 이번에도 배드버니 그리고 프랭크 오션과 함께 헤드라이너로 무대에 섰습니다. 지금 월드 투어를 진행하고 있어 약 150만 명을 동원하는 걸그룹 정말 최대 규모인데요. 또 7월에도 영국 최고 음악 축제 헤드라이너로 출연하게 되고 아침부터 정말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이게 지금 뭐 블랙핑크가 뭐 K-pop, K-pop 그러지만 그 중에서도 최고의 어떤 인기와 또 그 위상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코첼라의 헤드라이너로 블랙핑크가 선다는 소식인데
저희 음악 블랙핑크 얘기 나온 김에 잠깐 좀 들려주시고 아침부터 기분 좋게 저희 블랙핑크 음악 살짝 들으면서 좀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
그 코첼라에 우리가 이제 갔다고 생각하고 페스티벌이라고 생각하고 뭐 짧게라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들어볼 수 있겠죠.
그럼 헤이 빅토리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짧게 좀 듣도록 하죠. 김 빅토리아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